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50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키세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물건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저는 조그만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그게 딸려있는 사용설명서를 찬찬하게 읽어보는 성격입니다.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그 제품의 기능이나 사용방법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쪽에 보면은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문도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건강에 관해서 관심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또 상황에 따라서 피해야 할 음식이 있고 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있죠.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를 잘못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대에는 50대의 건강을 준비하는 때이고 50대에는 60대의 건강을 준비해야만 하고 60대가 되면은 70대의 건강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건강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70대에 은퇴를 하면서 다리까지도 같이 은퇴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잘 자지도 않고 굶기도 잘합니다.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냉수 마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청년들에게는 나중은 나중일이고 지금 상쾌하고 지금 괜찮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물 막 아무때나 마시죠. 이처럼 몸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에는 고장이 납니다. 90년, 100년 정도까지도 건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몸이 60대, 70대만 되어도 고장이 나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용 설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양육 방법을 잘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은 그 자녀는 실패할 수 없는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면서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어떤 엄마들은 그러죠. 내가 애 낳고 키우기 위해서 결혼했냐고.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결혼을 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자녀를 실패할 수 없는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내용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인정을 해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야, 내 마음에 이토록 맞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고 내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다윗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을 보면은 사정이 다릅니다. 딸이 이복 남매에게 강간을 당했죠.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 이 다윗의 가족사를 보면은 참으로 끔찍하게 그지없는 그런 가족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자녀 양육에 실패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했는지 단적인 면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 압살롬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격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형 압논을 칼로 죽인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죠.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 다윗이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죠. 그와 같은 아버지와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죠.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정말로 준수한 그러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말하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녀 교육을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온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윗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면은 이처럼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을 양산을 해낼 수 있고 압살롬과 같은 사람, 압논과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자녀를 양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식이 이뻐서 잘못을 해도 그냥 덮어 주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의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했던 것이 문제였죠. 특별히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붙어서 싸울 때 패배를 했고 이 압살롬이 죽었죠.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보면서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죠.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던 병사들의 마음에 막 아픔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했던 그 압살롬 때문에 이와 같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은 좋은 아버지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아들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잠언 13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키웠더니 암논 같은 자식, 압살롬과 같은 아들, 아도니아와 같은 아들이 나온 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웠어야 되는 건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근실이 징계하는 것은 회초리를 들 때에 진중하게 회초리를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회초리를 막 드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훈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모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그때는 회초리를 들되 회초리를 들었으면은 중하게 그렇게 징계를 하면서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부모가 분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녀에게 채찍을 들어라 채찍을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래서 섭섭한 말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잘 키우는 것은 압살롬을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도니아를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은 다윗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녀의 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은 다 해주죠.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지만은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사무엘도 이들 밑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했었죠. 이 두 아들은 자동적으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 젊은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찌 제사장 두 명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제사장들인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실이 나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서브두 사빌라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죠. 행위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는 나를 몰라 이 말씀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제사장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양을 죽여서 각을 떠죠. 조각조각을 내어가지고 이제 삶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삶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익고 있는 그 고기를 먼저 건져갑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막에서 수종 들고 있던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여인들이라고 복수를 칭한 것을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제사장 두 명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책망을 하실 때에 누구를 책망을 하시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를 책망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엘리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쳐라,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이야기들을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손주들 또 자녀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이리 와라, 자리에 앉아라. 오늘은 아빠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손주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고유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내 자녀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아빠 시간 없어, 아빠는 돈 벌어서 주면 돼, 엄마는 밥 해주고 애들 먹여주고 공부는 학원에 보내고 주일학교만 보내고 이것만 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 왕과 엘리 대제사장의 가장 큰 죄악은 방임이었습니다.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초리를 들어야 할 순간에 회초리를 들지 않고 섭섭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는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그 회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그 두 아들들을 불러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으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이 자녀를 양육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을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너네 둘이 옷 벗어. 제사장 옷 벗어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가 걱정했던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소문과 상관없이 지금 대제사장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을 회초리를 들든지 제사장 옷을 벗기든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엘리의 자녀들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 중직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자녀에게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될 수가 있고 이 다윗의 자녀들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나란 일을 돌본다고 많이 바빴을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돌본다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가 너무 바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어머니는 시간을 내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자녀는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자녀로 자라납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도를 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성공한 부모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약속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은 아들이죠. 및 야곱은 손자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즉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은 신약으로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장막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손자 야곱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 아이의 손자의 재롱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행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본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이 말씀 읽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읽었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교육을 다 받았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가족을 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즉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던 것을 그대로 자신이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농사에 성공한 것이죠. 이런 자녀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실패하지 않았죠. 그의 인생에서. 결국에 이 이삭은 마지막에 자녀를 축복해 주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은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 근데 이 모세가 되기까지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냈죠.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그렇게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했죠. 근데 아이를 저절목에서 키워야 되는데 유모를 구하는데 바로 거기에 따라와 있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아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서 유모에게 넘겨주죠.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 키우다가 바로의 궁중의 왕자로 보냅니다. 그럼 젖대기까지의 시간이 학자들은 5세에서 7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이 어머니가 젖먹이 모세를 가슴에 안고 키운 횟수는 많으면 7년이고 적으면 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젖을먹이면서 얼마나 많이 교육을 했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원래 우리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야곱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이곳에서 번성을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너는 잊지 마, 히브리인이야. 네가 왕궁의 왕자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쓰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들을 이 아이 모세에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7세 정도가 된 어린 아이 모세는 궁중으로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무술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세는 애굽인으로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까? 당연히 애굽인으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7세부터 40세까지는 그는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문물을 다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나는 내 백성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릴 때 한 5세, 6세 될 때까지 엄마가 아이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해준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40세가 될 때까지 배웠던 애굽의 그 영향을 이긴 것이죠. 어릴 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영향력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제 어린 아기인 모세, 7세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앉혀놓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아이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시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두 명의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은 결혼하고 싶어하고 자녀 낳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위대한 부모를 들려하면은 사무엘의 부모가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그러죠.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아이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이가 사무엘이죠. 모세와 똑같습니다. 모세도 젖대기까지 엄마가 키웠죠. 사무엘도 젖대기까지 한나가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성전으로 보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죠.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젖을 먹이면서 한 5세에서 7세까지 사무엘을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바에 있는 동안에 아이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사무엘아, 네 이름이 사무엘이지. 왜 엄마가 너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는지 아니? 사무엘, 쉐마, 엘, 쉐마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엘, 하나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너를 주신 거야. 엄마가 아기가 없었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너 이름이 쉐마엘이야. 쉐마엘, 사무엘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를 선물로 주신 거야. 너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엄마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인생이 될 거야. 엄마 말씀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젖을 떼기까지 양육을 하고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어릴 때 젖을 떼기까지 엄마에게서 배웠던 그 교육, 그 교육의 영향으로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 기도하면서 낳았다. 기도하고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네 이름이 사무엘이다. 자신이 어릴 때 엄마에게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노년에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에 들어갔던 그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패역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러면은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패역한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 엄마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말로 듣지 않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있다면은 기회가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애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면 어린 아이일수록 훨씬 더 쉽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앉혀놓고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아이들은 그 기간이 길지 않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어릴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목회자였죠. 초대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정말로 많았던 초대교회에서 꿋꿋하게 목회자로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릴 때 외조모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앉혀놓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꽃동산교회에 김종준 목사님이 쓴 책 나는 유년주일학교의 생명을 걸었다, 이 책에 보면은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4세 이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돌아온 사람이 1,000명 중에서 딱 15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에 그래도 주일학교를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어릴 때에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진중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열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집에 돌아가서 손주를 앉혀놓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가정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목사 앞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말씀을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건 아버지 어머니가 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은 부모가 말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아빠 엄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아빠 엄마가 헤쳐나왔던 신앙의 이야기들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녀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테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리 캄캄한 세상에 내어놓아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